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버닝썬 게이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게이트입니다. 내노라 하는 대기업 재벌가들의 손자들부터 방송으로 활약 중인 연예인 및 SNS 스타들까지 마약에 빠져있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도 비상등이 켜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플러스의 주제, 마약 게이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최근 버닝썬 게이트로 물밑에서 은밀히 자행되어 온 여러 불법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클럽에서 마약이 공공연하게 소비된다는 제보가 많았고, 특히 연예인들과 재벌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또한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는 등 연일 마약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엄연한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뉴스들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오늘 데일리 투모로우 이보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창 버닝썬 게이트로 시끌벅적한데 이 마약 유통 혐의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경찰에서 조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마약이 공공연하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는 수식어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 마약류 유통 경로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국으로 바뀌어 버린 건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서울의 유명 클럽들이 이 마약의 온상지라는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뒤로 연이어서 연예인들과 고위층의 마약 투약 사고가 보도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방송인이죠. 로버트 할리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황하나 씨도 현재 조사 중이고요.
네. 이 연예인이나 고위층의 마약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5주 만에 약 1,000명에 달하는 마약 사범을 검거를 했고요.
네.
이 중에서 360명 정도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마약이 구하기 쉽다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네.
마약을 접하는 경로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쉬워졌습니다.
네네.
반면에 단속이나 이 처벌 정책이 이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신종 마약류는 계속 국내로 반입이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채팅 등을 통해서 마약을 이렇게 쉽게 구하고 또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주고 실제 이제 손에 넣게 되는 거죠. 또 외국 유학이나 뭐 원어민 강사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학생 집단으로부터 돈을 주고 손쉽게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마약의 그 판매책들은 서울 대학가의 클럽, 또 뭐 노래방이나 이태원이나 강남 유흥가 같은 곳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마약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약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약이 공급될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한번 그 경로를 좀 봤는데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어쨌든 들어오는데요. 국제 우편 그리고 특송 화물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마약류들이 국내에 이렇게 밀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양만 해도 연 평균 1만 통 이상이고요. 관세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이 밀반입된 거는 2015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약류를 사용하는 투약하는 층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네.
과거에는 유흥업이나 미군 관련 직업 종사자, 그리고 연예인 등이 손을 이렇게 댔다면 지금은 의사, 교수, 뭐 정치인이나 기업인, 그리고 심지어 가정주부, 그리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볼 게 이 액상대마입니다. 보통 대마초의 형태로 많이 알던 게 이제는 형태를 바꿔서 액상으로 이제 밀반입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불법인데요. 합법화된 국가가 몇몇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것을 그러니까 현지에서 고농축으로 액상화시켜서 만드는데요. 그걸 액상대마라고 부릅니다.
네.
또 대마가 들어간 쿠키를 만들어서 들여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네. 비싼데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마로 만든 쿠키는 정말 뭐 잡을 길이 없죠. 이렇게
네네.
들어오면
네.
일반 마약 종류와는 다르게 최근 이 액상 마약 상태로 국내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적발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액상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요. 이 밀반입이 주로 국제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인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가지고 가져온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인터넷으로 바로.
예, 네네. 네. 물품 구매하는 것처럼 그렇죠. 들어온다는 건데 주로 지금 신종 마약들이 코로 흡입하는 액상 마약인 러쉬 그리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그리고 과자처럼 보이는데 마약 성분을 갖고 있는 마약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이 적발 건수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외국에서는 이게 마약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지 인터넷으로 구매가 쉬운 거고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걸 들여와서 네?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직접 국제 우편이나 특성화물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근에 이 액상대마를 구매한 사람들이 적발된 사람들이 보통 지금 재벌 2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액상 대마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네.
그람당 가격이 금값의 서너 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제 재벌 3세들이나 연예인들이죠.
그렇죠.
최근에 고농축 신종 대마를 구매한 SK나 현대 같은 재벌 3세들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네.
이 SK그룹 3세 최모 씨는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이 현대그룹의 3세 정모 씨는 한 달 전에 외국으로 도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재력도 재력이지만 유독 이렇게 이들이 마약에 연루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이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이 부유층 자제들이 굉장히 네. 접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에 유학을 떠나면서 이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의 원인이 어떤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라기보다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심적인 갈등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인 갈등이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찾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나 뭐 안정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이 주변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대신에 이 마약으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걸 느끼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나친 부모의 어떤 과잉 보호나 억압 아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이걸 마약으로 해소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마약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제력이 약해서 어떤 만족감을 자기가 빨리 느껴야 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또는 위험 추구를 좋아할수록 자아 중심적일수록 마약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반대로 이 재벌 3세들이 아니라 빈곤한 사람들도 사회적인 어떤 편견 그리고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위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겪는데 그걸 마약을 통해 위로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 2, 3세들이 마약 혐의가 있어도 그동안 부실 수사 등으로 실제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또 여론을 악화시킨 부분이기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엄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에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 3세 정 씨의 여동생은 2012년도에 대마흡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벌금 300만 원 형에 그쳤고요. 충북 지역 건설업 재력가 2세 이모 씨는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2015년에 집행유예 4년형에 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이 되는 현실 속에서도 이 재벌이나 고위층 마약 사범에 대한 석연치 않은 수사 그리고 판결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지켜봐온 우리 국민들은 이 마약류 유통 관리를 철저하는 것은 기본이고
네.
앞으로 변호사, 재벌, 뭐 연예인 등 이들에 대해서 더욱더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판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15년에도 마약을 공급하고 또 지인이 투약하는 것을 도왔죠. 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이 황 씨는 2015년 9월에 강남의 한 모처에서 이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결국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 씨는 이 공범 A 씨 판결문을 통해서 이 황 씨가 구체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고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었는데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네. 이런 상태라면 마약 관련법을 좀 더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이 국내 마약류 이용과 확산이 이렇게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반해서 마약류 단속 처단 그 정책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시대 환경적으로 변화되는 이 속도를 정책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쉽게 마약에 노출이 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마약으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을 해치고 국가 경제 혼란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법적인 제재가 강력해지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2004년도 이전에 대마 관리법, 뭐 네. 마약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있던 것들을 마약류 네. 관리법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우선 저희들이 좀 시급한 게 뭐냐면 신종 마약류들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억제 정책과 처벌 정책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국내 밀반입들과 제조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거 활동과 이 벌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벌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차원에서 이 기소와 처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통관 검사를 거치는 거를 강화시키는 거.
그렇겠죠.
예. 네. 마약 수사관을 증원시키고 신종 마약을 분석하는 장비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미성년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판매 공급자, 소개자, 운반자의 경우는 초범과 가액에 관계없이 술, 담배 판매자 처벌과 같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이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관심 부족과 미미한 정책으로 상습 투약자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약에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들과 부작용들이 지금보다 더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빠르고 엄격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데일리 투모로우 이보배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고가 트이면 물이 줄줄 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온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다시 한번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I want to hold your hand. 비틀즈가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독성이 강할수록 또 파괴력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내가 중독되었다고 느낄 때는 이미 혼자서는 헤어나오기 힘든 시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음지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약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릴 수 있는 마약.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2부에서는 신선미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맡으신 주제가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과거에는 사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전자담배처럼 마약류의 하나인 대마를 피운다고 합니다. 더구나 금보다 비싼 그 마약들을 일부 부유층의 자녀들 또는 이제 연예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수계층의 마약 사용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예, 우선 마약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싶은데요.
네.
비가치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치제는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네.
대표적인 비가치제로는 술이나 담배, 마약, 매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비가치제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술을 과하게 마신다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술이 비가치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 역시 비가치제 중 한 가지로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기사를
네.
제가 접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빨리 배우는 경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수 계층에 있는 부유층이나 연예인의 마약을 하는 일은 자칫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서민들의 삶 속에도 빠르게 모방되어서 침투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선망하는 부유층이 마약을 할 경우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전에
네.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해보고 싶은 모방 심리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격이 이제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가격이 있으니까요.
이 액상 4배까지도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싼 편인데도 젊은 아이들은 젊은이들이 이제 한 번쯤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경하는 집단이 이제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또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또 쉽게 같이 물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호기심이나 또는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이런 과시욕 같은 것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좀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좀 재미있는 사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선시대에 내려졌던
네.
금주령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관리들은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좌천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이르기도 했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네네. 영조 때는 양반이 술을 먹는 것이 발각되어 평민으로 신분이 떨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옛날부터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할 만큼 큰 대가를 치를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술을 끊지 못했던 거죠. 좀 전에 마약을 하는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 학생은 본드도 하고 마약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왜 본드를 했어? 본드나 마약을 하면 기분이 어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은 본드나 마약을 하면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했다고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호기심이나 과시욕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학생처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서 그런 고통들을 피하고 싶어서 잊어보려는 의도로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마약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과시 또는 마음이 약해서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또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예, 반항과 또래와 어울려서 호기심에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이라면 사실 마약의 실체를 잘 모르면서도 나는 한번 해봐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뭐 시끄럽습니다. 뭐 성범죄도 네. 많고요. 마약 범죄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 같아 보이거든요.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이런 그들의 마인드, 즉 연예인들의 마인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강물을 보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도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저도 요즘 뉴스를 보면 재벌 3세나 재벌 손자들이 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어려서부터 소위 타고난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금수저.
네. 네.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 이런 또 연예인들 이런 예를 들어보자면 그들에게는 부와 명예와 인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거나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데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죠.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인기는 높은 수준에 있지만 아직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거나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부나 명예나 인기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나 문제를 컨트롤하고 이겨낼 만한 마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엔진의 힘을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심하고 탈 수 있는데 마음의 브레이크가 형성되기 전인 너무 어린 나이에 찾아온 부와 명예와 인기는 마약이나 술이나 성이나 이런 욕구가 생길 때 그 욕구에 쉽게 휩쓸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따라서 그 욕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제 누리는 것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일어난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게나 힘들다고 하는데 마약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끊으면 되지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젊은이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접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더구나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현실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신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쉽게 마약에 손을 댑니다. 야, 이거 해봐. 한 번만 해봐. 기분이 좋아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 딱 한 번만 해봐. 라고 친구가 권할 때
그쵸?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래 딱 이번 한 번만 해보는 거야.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네.
한 번 한다고 중독되진 않겠지 하면서 호기심에 마약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신중하게 대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네.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처리하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이거 해봐 기분이 좋아져 한 번만 해봐 어때 괜찮아 한 번 한다고 어떻게 안 돼 라고 권할 때 아니야 내가 저기에 손대면 그 친구처럼 나도 망가질 거야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했잖아
네.
그 친구도 지금 계속 마약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분명히 알게 되면 자신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네.
자기를 믿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을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 마약으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나라들이 꽤 존재합니다.
네네.
젊은이들의 삶이 이제 송두리째 무너져 가지만 이들을 마약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래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이 시급합니다.
네.
마약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마약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네.
어떻게 건져낼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마약을 좋아하고 또 마약에 호기심을 느끼고 마약에 끌려가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보다 더 좋은 것을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어주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 마약보다 더 좋은 것을 심어줘라.
네네. 사실 제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했었는데
네.
그 마인드 교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절제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한 분이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 중 강연 내용 중에 10개를 하고 싶어 하면 7개나 8개만 해주면서 자제력을 길러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이 자신의 가치관과 너무 부딪힌다.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분처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죠.
없고
그렇죠.
어렵죠. 사실.
네.
그래서 부모는 해주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청소년 상담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적게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성실해지고 근면해지고 자녀 교육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일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쵸.
싶어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근면함과 성실함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마음의 세계를 아직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5개 중에 4개가 좋고 1개가 나쁜데 그 나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그 5개 중에 4개가 나쁘고 1개가 좋은데 그 좋은 1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 오늘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세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네.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마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문제나 마약 문제나 좀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많은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약 문제도 이 충분히 마인드의 세계를 또 이해하고 배운다면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고 밝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해봤다더라 라는 부추김으로 시작되는 마약.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후회를 가져온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2부 끝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퍼펙트입니다. 지금까지 시사플러스의 최성인이었습니다. I found a love.